오늘은 제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종교는 그 종교의 신학과 신앙적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종교를 진리가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종교가 진리가 없던 믿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종교에 그 개입을 하면 믿게 되면 자신의 종교 체계를 진리로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가 당신이 무슨 종교를 믿습니까? 하면 저는 불교 신자, 기독교 신자, 뭐 이슬람, 무교, 뭐 여러 가지 종교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이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외형적으로 불교 신자에다운 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으로 이슬람 또 외형적으로 기독교의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가령 예를 든다면 기독교 신자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또 헌금을 하고 또 선교하고 봉사하고 어떤 그런 형태를 통해서 나는 크리스천이다, 기독교 신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도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종교도 불교 신자든 이슬람 신자든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그들도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슬람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도 찬송하고 그들도 기도하고 그들도 헌금하고 그들도 선교하고 그들도 전도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 행위로, 행동으로 내가 기독교 신자다, 내가 불교 신자다, 그렇게 이해하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왜 중요하냐면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서 설교 듣고 헌금하고 뭐 1년에 한번 선교여행 갔다 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정의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다른 종교도 똑같은 그런 외형적인 형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도 예배드리고 다른 종교도 뭐 찬송하고 다른 종교도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그 종교 외형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준 것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내면적으로 자신에 대한 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 한국교에서는 이 말을 상당히 거부스럽게 생각하는데, 거북하게 생각하는데, 신학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이해해야 되고,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왜 크리스천이 됐는가에 대한 자신의 그 이해력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복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그걸 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 정체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이해하는 기독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듣기가 쉽진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믿고 듣고 행하고 또 살아가면 신앙생활이지 왜 이것이 내가 이해를 해야 되고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걸 우리가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지금 아덴에 가 있습니다. 아덴에 간 이유는 뭐냐면 같이 동역하던 바울과 실라가 베뢰에서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급히 아덴에 왔다가 시간이 남은 겁니다. 시간이 남아서 지금 바울이 아덴에 있는 그 도시를 구경을 다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도시에 있는 아마 회당도 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아덴이라 그랬는데 오늘날의 아테네입니다. 여러분 여신 아테네 이름을 따서 도시를 지은 겁니다. 아테네는 그 여신은 전쟁의 신입니다. 지혜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여신, 지혜의 여신을 딴그 도시에는 수많은 우상이 있었다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을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6절 아덴에서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마음에 격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많은 우상을 보고 마음이 그냥 흥분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 바울이 격분했는데 그 마음을 흥분했고 마음이 그냥 용서심 좋고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찼는데 이것이 누구에게 향한 것인가입니다. 이 분노와 이 격분이 누구에게 향한 것인가? 바로 자신입니다. 그러게 제가 킹 제임스 버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His spirit was stirred in him.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 뭐라고 했냐? 바울 자신 안이 흥분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NIV 버전은 He was greatly distressed. 자신이 지금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은 겁니다. 흥분하고 있는 겁니다. NASB는 His spirit was being provoked within him. Within him.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 우상을 보고 자신 안에서 격동을 일으킨 것이고 자제하지 못한 것이고 굉장히 흥분한 상태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타종교를 보고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 어떤 분들은 절에 가서 행패도 부립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저들에겐 진리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갈 자라고 경멸하고 조롱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격분을 했지만 그 격분을 누구에게 했냐? 제가 좀 전에 세 가지 번역을 읽어드린 거죠. 자기 자신 안에서 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격분하고 흥분하고 그 아덴에서 수많은 의상을 보고 누구에게 흥분했다?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보세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어떡하니? 변론하니, 변론하니. 제가 이 변론이라는 단어는 수요예배 때 한번 설명드렸는데 바울이 지금 아덴에 있는 회당에서 유대인 만나고 아덴에 있는 회당에서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시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마음은 격분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보고 지금 마음이 뒤틀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들과 어떻게 했다? 변론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변론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헬라어 다이얼로그인데 다이얼로그라는 건 어떤 관계를 통해서 로그, 레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마음은 뒤집어지고 마음은 찢어지고 마음은 흥분하고 있는데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사람에게는 격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격분했지만 사람에게는 격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바울과 같이 이런 마음으로 쓴 글들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인데 성경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이블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아폴로기아입니다. 이걸 성경을 아폴로기아라고 합니다. 아폴로는 아폴로지, 변명하다, 이해시키다, 사고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자체가 사복음서나 바울서신 같은 걸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설명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철학적으로 설명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은 지금 격분했지만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또 한국신자들은 다른 종교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싸우려고 합니다. 싸움으로써 내 신앙의 정당성과 신앙의 어떤 의의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타종교하고 대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야기할 필요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삶을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은 찢어지지만 행동은 건실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조목조목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합니다. 그 힘든 일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는데 거저 말한 거 흥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성과 논리성을 갖고 변증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말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싹이 자라고 열매를 거둘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자랐습니까? 가라지가 자랐습니다. 가라지는 오늘날 이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로라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가라지를 뽑을다가 뭘 뽑느냐? 곡식단을 뽑는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내가 올 때까지 두라는 겁니다. 내가 와서 그때 뽑을 때 곡식은 곡간에 두고 가라지는 태워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종교 있습니다. 불교 신자도 있고 이슬람 신자도 있고 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단도 있습니다. 우리의 습성은 뭐냐면 보고 흥분해서 뽑아내려고 합니다.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 열정과 그 신심, 그 신앙심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거 뽑다가 네가 뽑힌다는 겁니다. 알곡이 뽑힌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추수 때까지 두라는 겁니다. 내가 올 때까지 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다른 종교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종교 제가 뭐 에큐메니컬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 인정하자 그게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가 바울처럼 그리스도인답게 말과 행동에 조심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과 싸우질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투질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뽑아내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논리와 합리성을 갖고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나중에 설명합니다. 우린 이걸 안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설명하지 않고 그저 감정적으로 격분해서 대어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우리 기독교 문화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슬람 문화 이해합니까?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종교를 갖고 있는 이후 계속 종교 전쟁하는 겁니다. 종교적 분쟁이 있는 겁니다. 왜 그게 생길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다른 종교 문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에서 같은 이슬람입니다. 시아파와 수니파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슬람이지만 파가 다른데 지난 1000년 동안 전쟁하고 수없이 죽였습니다.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왜?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싸움이 있는 겁니다.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교 전쟁으로서 너무나 인류가 피해를 많이 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모든 종교는 똑같다는 겁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었지만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진정한 신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올라가는 길은 동서남북 수많은 길이 있다.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뭐 온갖 종교가 다 있다. 종교는 다른 거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다. 올라가 보면 하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그거 절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세상 종교의 하나라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무엇 때문에 돈 들여서 이 교회 건물 사고 무엇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드리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에겐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진리를 지금 아덴에 가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자 바울이 지금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피크로스라는 철학자들입니다.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 두 사람들과 지금 바울이 쟁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쟁론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쟁론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하고 조금 다른데 상대방의 말을 듣고 거기다 내 의견을 첨가해서 상대방에 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쟁론이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는 던진다는 겁니다. 내 의견을 상대방이 던지면 상대방이 또 내 말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줘서 나에게 던지면 내가 또 그 말을 듣고 내 의견을 첨가해서 또 던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18절 보세요. 다시 보세요.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들도 바울과 쟁론하세요. 바울이 지금 그들과 토론하고 있다는 겁니다. 철학자들은 여기 지금 성경에 나오는 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의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쟁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뭘 보여주고 있냐면 바울이 그들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셨는가입니다. 바로 이런 면이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은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반응은 이렇게 나옵니다. 18절 후반절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렇게 전했지만 반응이 뭡니까? 수다쟁이라는 겁니다. 반응이 뭡니까? 이방신 전하는 전도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반응도 나타납니다. 19절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무시하는 반응도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어디로 끌고 가냐면 아레오바고입니다. 아레오바고라고 나오는데 아레오바고는 오늘날의 종교재판소입니다. 종교재판소입니다. 아테네에 수많은 우상이 있는데 여러분 아테네 커다란 신전 하나 기억하실 겁니다.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파르테논인데 이 말을 우리가 판테온이라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판테온이 파르테논인데 판테온인데 판은 올 모든 것, 테온은 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이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만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신을 한 집에 모아놓은 그 파르테논, 판테온이 있는데 이 아레바고는 어떤 것이냐면 그 신전에 이 신을 지금 바울이 전하는 신을 집어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종교재판소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 수많은 신이 있는 우상이 있는 이 아테네에 와서 신을 전하는데 너가 말하는 신 예수를 우리가 이 판테온에 집어넣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한번 재판해보자는 겁니다. 판단해보자는 겁니다. 그러기에 19절에 20절입니다.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뭐 예수를 믿겠다 뭐 복음을 듣겠다는 게 아니라 이 재판장에서 판결을 해서 우리가 판테온에 지금 아테네에서 사람들이 믿게 할 것인가 믿지 않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거기서 아레오바고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바울 서신에서 제일 먼저 그 설교한 내용으로서는 이 오늘 본문이 첫 번 그 설교가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교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이 믿는 그 만신전에 가봤더니 수많은 신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도 너희가 제사를 드린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을 설명하겠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소개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바울이 그 논증이 나옵니다. 변증이 나옵니다. 24절. 바울이 이렇게 갑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지금 너희들이 내가 설명하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은 이 우주가 어떻게 창조됐냐? 물이다, 불이다, 원소다, 원자다, 뭐 여러 가지로 창조됐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만시전에 가면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 신에게 제물을 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재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충만하시고 스스로 만족하시고 스스로 모든 걸 갖추시기에 부족하지 않게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뭘 만들어냈는지 아시겠죠?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이라는 걸 지금 계속 바울이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안정하셨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사람은 흙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한 혈통, 한 사람의 피, 아담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사람들에게 바울이 공격하고 논리적으로 대드는 게 뭐냐면 야, 사람이 사람이 나오지 어떻게 사람이 흙에서 나오느냐, 맞지 않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연대와 경계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연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삶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저 신, 하늘의 신들, 그리스 신들이 싸움박질해서 나타난 결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인종, 얼굴 색깔, 문화, 언어, 뭐 서로 다른 이 모든 것 신들의 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27절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아테네에 당시에 약 3만 개의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3만 개의 신이 있었는데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신을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신을 더듬어 찾아가면서 신을 선택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과 너희들이 믿는 신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다르다는 걸 바울이 설명합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너희 시인들도 철학자들도 말하기를 너희들이 믿는 신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나도 바울 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 너희가 믿는 신은 죽은 신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걸 29절에 이렇게 쐐기를 박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 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내가 지금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힘에 의해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처럼. 근데 너희들은 너희들이 믿는 신을 돌로, 금으로, 철로, 뭐 나무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용하는 돌이나 금이나 은이나 쇠나 뭐 그 모든 건 죽은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신들은 죽었다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만들어내니까. 그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그 신을 그 하나님 나는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신은 죽은 신이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게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가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심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헬라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겁니다.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면 신은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같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다 사느냐, 어떻게 또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신은 죽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는 죽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왜? 지금까지 제가 한절 한절 해석하면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믿는 신은 죽은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는 사람이지만 죽었지만 부활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가 우리를 심판하실 구세주 또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32절에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제가 좀 전까지 설명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 일에 대해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바울이 뭘 설명했습니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천국에.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그 헬라 사람들이 믿는 신관 거기에 지금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지를 하나하나 비유하면서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 설교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종교재판소에서 일하는 사람, 디오누시오와 다미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아주 일부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겠지만 일부만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교 신자를 만날 수 있고 유교 신자를 만날 수 있고 뭐 이슬람도 만날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만나서 너 종교 뭐 믿니? 나 이슬람, 나 불교 신자야. 우리가 뭐 불교를 알 수도 없습니다. 사실 뭐 이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들에게 이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되자는 건 아닙니다.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격분하고 싸우고 다투진 않았다는 겁니다. 적어도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그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도 가야 되겠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조금이라도 설명하고 이해하고 나타낼 줄 아는 그런 실력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